안돼요. 이 친구들은 벌금 내요. 1인당 400점 낼 건데요. 하지 마세요.
오디오 팩트 드라마 제주에서 사라지는 중국인들 지난 회 이야기. 중국인 관광객이 하루 만 명에 육박하는 제주도. 그런데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20, 30대 젊은 남자들이 귀국하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탐사보도팀 최우철 기자는 제주도로 취재를 떠난다. 중국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전통시장과 건설 현장을 수소문해봤지만 최 기자는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을 찾지는 못한다. 그러던 중 제주 해경 유치장의 밀입국 혐의로 추방을 앞둔 중국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최 기자는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다가 중국인을 한국 본토로 밀입국시키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SBS 뉴스 팟캐스트 골라듣는 뉴스룸,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오디오 팩트라마 시간입니다. 1화는 팟빵 웹이나 앱 또는 SBS 뉴스 웹이나 앱에서 골룸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승합 차량 위에 루프 캐리어를 장착을 하고 거기에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궁금증은 쌓여갔다. 어떻게 한국말은커녕 영어도 모르는 중국인이 서로 한자리에 모여서 밀입국을 도모할 수 있을까? 션 씨와 함께 붙잡힌 30대 옌모 씨를 인터뷰하면서 의문점을 풀어나갈 수 있었다. 그에게 션 씨와 함께 밀입국을 시도한 이유를 물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부터 물어봐야 했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 알던 사이일 거란 내 예상은 시작부터 빗나갔다.
서로 아시는 사이신지 들어오실 때.
해경 통역관이 내 질문을 옮겨주자 그가 대답한다. 통역관의 대답은 정말 의외였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혼란스러웠다. 내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같이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는지.
아니, 잠깐만 다 있지.
뭐 매제하고
매제한 거 다 혼자 왔다고.
역시 뜻밖의 대답이다. 밀입국 공범인 이 중국인들은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는 거였다. 옌 씨에게 더 물어봤다.
그런데 어떻게 같이 이렇게 같은 배를 타고 가시려고 했는데.
제가 그 전 상황을 몰라서.
수사관한테 들은 이야기를 통역관에게 전해줬다.
아, 같이 이제 모여서 가신 건데. 예. 같이 스마트폰으로 이동, 모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이동을.
예, 그건 저 누가 답변해.
QQ 메신저 뭐 그 타고 오셨다는데.
듣고 있던 해경 외사과 수사관이 답답했는지 설명을 거둔다.
얘네가 한 명씩 한 명씩 중국에 있는 통책이라고
알선책하고
이렇게 하면 따로따로 한국 들어와요. 예. 올 때
그럼 통책이 뭐라고 했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통책이랑 뭐라고 모르고 그 앞에 있는
중계 알선책
알선책 그럼 모르잖아. 알선책을 좀
예. 어떻게 그 하면 된다고 했는지
소개시켜준 사람.
조사 결과 중국엔 이사장이라는 밀입국 총책이 있었다. 그가 알려준 밀입국 수법은 어떤 거였을까? 통역관이 분주하게 우리말 질문을 옮겼다. 나는 다시 물었다. 정말 서로 모르는 사이냐고.
오니까 그러면은 다른 모르는 사람들 다 그때 처음 만난 거.
나 당시 就是 第一次见面 他们的是吧? 第一次是吧? 그 6시 반에 온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라고 이 사람을 처음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옌 씨의 말을 요약하면 이랬다. 범행 전날 관광객처럼 제주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어느 모텔로 사라졌고 다음날 운반책을 만나서 제주항에서 밀입국을 시도했다는 거다. 이렇게 운반책을 제외한 중국인 5명은 각자 제주항 주변 모텔에서 머물렀다. 운반책이 차를 갖고 오면 모텔을 나섰다. 운반책은 차량 두 대를 준비한다. 한 대는 중국인들을 태워도 의심받지 않을 만한 소나타. 이건 관광객들이 빌리는 것과 똑같은 렌트카다. 제주 해경 주차장에서 차량을 눈으로 확인했다. 헛자 간판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중국인들을 태운 채 완도행 여객선에 실릴 인간 택배 차량, 1톤 화물차를 개조한 일반 택배차다. 이들은 아직 아침해가 밝지 않은 부두 주차장에서 밀입국을 위한 환승을 한 것이었다. 장진수 제주해경 수사과장의 말이다.
그러니까 한번 차를 네. 갈아타는 거구나.
네, 그렇죠. 또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네. 또 이걸 또 안전한 장소에 가서 옮겨 타서 이 차가 네. 또 우리 여기 통제구역이나 마찬가지로 항구, 예. 항만으로 들어. 그러나 항만 들어가는 순간 이게 말 그대로 무사증 이탈되는 거죠. 여기서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밀입국을 시도하기 전, 아니 경찰에 붙잡혀서 구속되기 전에 그가 마지막 밤을 보낸 모텔을 찾아가 봤다.
안녕하세요. 저희 SBS에서 나왔는데요. 네, 취재 때문에요.
모텔은 제주항 부두 부근의 사라봉 근처 여관촌에 있었다. 6차선 대로 양옆으로 여관이나 여인숙에 가까운 모텔이 어림잡아 20곳은 됐다. 나는 저녁 시간에 이곳을 찾아갔다. 여관촌인데도 관광버스나 관광객들은 보이지 않았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남성들만 종종 거리를 오갔다. 많은 투숙객 가운데서도 모텔 주인은 옌 씨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 그날 아침에 해경에서 왔더라고요.
50대로 보이는 모텔 주인은 2대째 모텔 사업을 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원래는 제주도 사람만 이용하던 곳이었는데 5년에서 6년 전부터는 육지 건설 노동자들이 주 고객이 됐다고 한다.
하루 방값은 얼마인가요? 하루 저희 숙박하면은
3-4만 원요.
3-4만 원 내고 이제 계시다가 일자리 일 있으시면 일하고 또 뭐 가시고.
아니요. 여기 일주일에 육지에서 내려오면은 뭐 일주일에서 보름 그 정도에서 갔거든요.
건설 경기가 달아오르면서 섬엔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졌고 장기 숙박을 하면서 현장 일을 하는 인부가 부쩍 많아졌다고 한다.
요즘 저 건설 저희가 많아 가지고 뭐 좀 그렇게 많이들 오시나 보죠.
그렇죠. 제주도 이런 거 갖고 소화가 안 되죠. 많이 내려왔죠.
한참 남자 주인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갑자기 남자의 아내, 모텔 여주인이 나타난 거였다.
아까 저 201호 아니고 202호인데.
여주인은 옌 씨가 묵은 방이 그 방이 아니라고 친절하게 바로잡아줬다. 겸연쩍어하는 나에게 여주인이 다시 쐐기를 박는다.
아 그래요? 아 그 방은 다 똑같이 냈죠? 뭐
조금 틀리죠.
조금 틀려요?
해경을 만난 건 남자 주인이었지만 중국인 옌 씨를 맞은 건 여주인이었다. 나는 정색하고 다시 취재를 시작했다.
네, 새벽에 나가신 것 같은데.
새벽에 나갔던가요?
아니, 아침에 저 문이 열려서 새벽에 나간 거죠. 아침에 6시 뭐 이후에 안 계셨으면요.
그녀는 그들이 정확히 나간 시간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상한 행동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옌 씨는 처음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남자와 함께 투숙했다. 주인이 그들을 기억한 건 다른 손님 같지 않은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다.
저 뭐 나이타를 빌리러 왔어서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그렇죠. 같이 온 거를 못 봤어요.
그렇죠.
그 남자분 두 분 묵으실 거라고 하니까 방 드렸는데 보통 남자분 두 분 묵으시면 이불 하나 달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불 하나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아, 간혹 있어요. 그 남자분들 침대에 같이 안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간혹은 달라고 안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냥 뭐 그렇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이불 달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끼리는 숙박비를 아끼려고 방 하나를 잡는 경우가 있다. 그땐 반드시 추가로 이불을 요구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4월 18일 저녁 무렵에 얘기다. 그럼 다음 날 그들이 떠난 방의 모습은 어땠을까?
나중에는 그분 혼자 뭔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둘이자는 혼자는 아니던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묵었던 걸까? 대답은 역시나 이번에도 의외였다.
여기서 뭐 잠깐.
잠깐만 몇 시간 있다 나간
잠깐 거. 여러 명이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뭐 가는
거 아니요. 한 분만 있었어요. 여러 분 있었으면 그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투숙한 한 명은 우리말을 제대로 못했다. 아니 아예 외국인 수준이었다고 한다.
아, 말 그분은 말 못하더라고. 하늘색 그 반팔 입고 계신 분은 말 못하더라고.
중국 분이셨나 보다.
그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예, 곱슬곱슬.
그분이 나이 다 안 빌려달라고 안 했으면 그분 누구신지 우리 몰랐어요 저는.
모텔 주인이 설명하는 30대의 곱슬머리 중국인 남성. 그가 바로 내가 해경에서 만난 옌 씨다. 그럼 방을 잡아준 사람은 누굴까? 그는 중국인으로 보이진 않았다고 했다.
다른 분이 저 숙박을 저 숙박비를 냈으니까.
숙박비 낸 분은 한국 사람인가요?
말은 막 그렇게 어눌하지 않던데.
아마도 성공적으로 미리국하는 순간을 떠올리며 옌 씨는 이 제주도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모텔 주인이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이랬다.
그래서 아마 혼자 몇 시간 계시다가 흔적을 보면 알거든요. 뭐 쓰레기도 별로 나와있지도 않고 담배 두 캡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담배 두 캡이 그리고 어질러지지 않은 방. 이것이 옌 씨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4월 19일 새벽 그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모텔을 떠났고 제주항에서 결국 해경에 검거됐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미리국할 의도로 제주 관광객 틈에 섞였던 거였다. 그리고 도착 19시간 만에 대한민국 형법상 처벌을 받아야 하는 피의자가 됐다. 담당 수사관은 이들의 만남을 이렇게 설명했다.
조선조인데 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만났어요.
아, 공사장에서
알려는 사람.
아, 원래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알게 돼가지고 끌어들이신 거고 네, 그리고 인솔 같이 된 거군요.
그렇죠. 택배 차량은 미스해가지고. 아.
이들 6명은 유치장에서 함께 첫 식사를 했다. 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고 한다.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아들인 그들은 몹시 괴로운 표정으로 조사를 받았다. 무엇보다 당장 하루아침에 큰 돈을 잃을 처지가 됐다는 게 매우 속이 쓰릴 거라고 수사관들은 말했다. 미리국을 계획하고 실행해주는 대가로 한 명이 낸 돈은 450만 원 정도. 중국에서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상하이의 사무직 평균 월급과 비교해도 서너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다. 하물며 교육 수준이 낮고 취업이 어려웠던 이들에게 450만 원은 온 가족이 함께 마련한 큰 돈이었을 것이다. 모든 서비스엔 원가가 있다. 법을 어긴 서비스에도 나름의 인건비가 책정돼 있다. 장진수 제주해경 과장의 말이다.
이제 뭐 한국에 그 어떤 취업을 뭐 원하는 모집합니다. 뭐 하여튼 이런 어떤 문구를 이제 적혀 있답니다. 이동자들이 보통 한 400에서 한 40에 50만 원 정도 이렇게 그걸 받았고요.
중국 내에 이사장이란 인물이 만든 450만 원짜리 미리국 패키지엔 고정된 인건비가 잡혀 있다. 그는 우선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역 등 중국 내 공공장소에 홍보 포스터를 붙인다. 대부분 농촌 지역의 교육 수준이 낮은 젊은 한족 남성이 공략 대상이다. 대화는 중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스마트폰 메신저 QQ를 통해 오간다. 이렇게 받은 450만 원은 어떻게 나뉘는 걸까? 장 과장의 말을 더 들어보자.
이런 또 이제 알선책들 같은 경우는 200에서 한 230만 원, 또 운반책 그 차량만 이렇게 그 한 부분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450만 원 총책한테.
아 그렇죠. 그 부분을 주면 그걸 이제 전부 다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 먹기 쉬운 거죠.
400만 원 받아서 100대 300 정도로 나눈다.
우선 차량을 준비하고 운반하는 운반책은 100만 원을 받는다. 출발지인 제주도와 육지에 각각 한 명씩 가담한다. 나머지는 제주도 내 알선책과 중국에 있는 이사장이 나눠 가진다. 알선책은 제주도 내에 이들이 묵을 호텔을 예약한 뒤에 방을 배정해준다. 운반책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차가 준비되면 이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역할을 한다. 모텔 이름을 QQ로 알려주면 미리국자들은 택시를 타고 각각 집결한다. 관광객인 척 택시를 타고 모텔 이름을 말하거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보여주면 끝이었다.
이 알선척을 통해서 뭐 길림성 상동성에서 그런 어떤 이 중국에 있는 이사장의 어떤 그 QQ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인 거죠.
이들이 검찰에 송치되던 지난달 24일 나는 중국 동포 출신 운반책을 만나기 위해 제주 해경을 다시 찾았다. 아침 9시 그들은 형사 기동대 차량에 태워져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기 직전이었다.
중국 동포분 계시다고 그런데 맞으세요? 중국 동포 맞으세요?
네, 맞아요.
경찰은 그가 과거에도 이런 범죄를 저질러 온 걸로 보고 있지만 그는 상습범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아, 우리말 가능하세요? 그러시면. 많이 이때까지 많이 이렇게 동국으로 많이 보내셨어요? 어떠세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중국 동포인 그는 제주도에서만 15년 넘게 살았다.
이렇게 모집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모집한 거 아닙니다.
그럼 누가 시켜서?
제가 모집책이 아닙니다.
아니, 어떤 역할을 하신 거세요? 그러면 운전하신 거세요?
예, 맞습니다.
그는 택배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빠져선 안 될 유혹에 빠졌다고 자책했다.
아, 여기 저 택배차?
네, 맞습니다.
택배차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냥 뭐 빌린 건데 뭐.
그는 제주와 육지 둘로 나뉘어 활동하는 운반책 가운데 한 명일 뿐이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언제 어디서 날라만 줘라.
그렇지.
아,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저기 뭐 QQ 메일로 봤습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메일로 받는 거예요. 메일로 읽는다고.
이메일로 받으셨고요.
이메일이 아니고 핸드폰 중국 사이 중국 인터넷.
아, 중국 인터넷으로.
여객선에서 4시간만 버티면 옌 씨와 션 씨 모두 미리국에 성공했을 테고 이 중국 동포 운반책도 100만 원을 손에 넣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언제 몇 시 몇 분에 차 준비해서 오면은 옮겨주고 완도 가면은 누가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완도 가면 누가 나옵니까?
거기도 그쪽은 모릅니다.
아, 그쪽에 그냥 넘겨주시면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다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저 정산해서 입금해 주신다고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돈의 유혹에 빠져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뭐 유혹에 빠지신 거네요, 보니까 저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역시 QQ를 통해 이사장을 알게 됐고 그의 꿰매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당국 입장에선 제주도 안에서 활동 중인 알선책이나 운반책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몸통을 쫓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QQ로 꿰어낼 점조직원은 얼마든지 새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경은 중국 공안과의 국제 공조가 없으면 발본색원은 꿈도 못 꾼다고 하소연한다. 역시 장진수 과장과 나눈 대화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직접 그 알선책을 뭐 보지도 만난 적도 없고 단지 우리 카톡 같은 QQ라는 이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왔다 합니다. 이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들 예. 입장에서는 이걸 모집하고 비즈니스 하기가 아주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떤 그 신분도 노출을 시키지 않고 오로지 가명으로 이렇게 그 해서 이렇게 그 모집하다 보니까
이들의 범행은 실패했지만 수많은 중국인이 이런 수법으로 미리국하고 있다고 해경은 보고 있다. 그들은 숨을 수 있는 짐칸 어디든 미리국 통로처럼 악용할 수 있지만 해경이나 해양수산부 직원이 여객선에 실린 화물차 모두를 열어볼 수는 없다. 전남 완도해양경비안전서의 이정영 수사관의 말이다.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으시잖아요.
사실 일일이 보기는 힘듭니다.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다른 우리 같은 기관들끼리 공조를 많이 하고 첩보가 아니면 저희가 뭐 내사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첩보가 아니면 검거하기가 사실은 좀 힘든 편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에 해경은 해체됐고 경찰이 아닌 국민안전처 아래로 편입됐다.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가 조직의 제1 목표가 됐다. 현행범 체포를 제외하고 범죄를 종전처럼 인지했을 때 해경 수사관들은 육지 경찰에 첩보를 이관하는 게 원칙이다. 직접 수사 결과물을 내놓고 평가받고 포상하던 시절과 견져보면 미리국차를 쫓을 동기부여가 될 리가 없다. 각 지방 해경마다 수사 인력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미리국 첩보를 수집하고 추적하는 업무는 소홀해졌다. 나는 미리국 감시에는 아예 손을 놓았다고 말하는 해경 수사관까지 만날 수가 있었다. 얼마나 많은 중국인이 남해를 건너 미리국에 성공한 걸까? 취재 도중 만난 수사당국 간부는 3년간 2,500명 넘는 중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사라졌다는 비공식 집계가 있다고 말했다.
추정하는 그런 무사점 인원이 대략 뭐 한 그 우리 출입국 정식으로 들어온 통계하고 30일이 돼도 출국하지 않은 그 인원이 한 2,500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연간이요?
예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무사히 통과 나갔다면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무사증 불법 이동자들이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법무부 제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제주에 들어온 뒤에 나가지 않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1,409명이라고 집계했다. 하지만 취재할수록 이런 미륵국 수법은 이젠 고전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 무비자를 악용한 중국인의 육지 미륵국은 진화하고 있다.
어떤 케이스들이 있으세요? 이런 케이스 말고.
예전에는 뭐 화로차, 고기를 싣고 다니는 화로차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육지로 나온다든가, 때로는 이삿짐 차량, 그리고 뭐 택배 차량 이런 차에 은닉을 한 후에 이렇게 뭐 국내 불상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근본 저희가 했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렇게 승합 차량 위에 루프 캐리어를 장착을 하고 거기에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신종 수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중국인 관광객의 미륵국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요? 이런 미륵국은 과연 제주도만의 일일까요? 최우철 기자의 취재는 계속됩니다. 오디오 팩트라마 제주에서 사라지는 중국인들, 다음 주 토요일 제3화가 업로드됩니다. 오디오 팩트라마 제주에서 사라지는 중국인들, 기획 연출 이주형, 취재 내레이션 최우철, 현장 녹음 공진구, 편집 이병주, 팟캐스트 운영 김영우, 제작 SBS 보도본부 뉴미디어 봅니다.